1절부터 제가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거듭해 가면서 목사로서 그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동일하겠지요. 그것은 곧 성도의 성숙이죠. 자람입니다. 한 해 한 해 거듭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을 그 믿음의 크기와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이 점점 성숙의 모습으로 자라지 않으면 대단히 지치고 힘이 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혹은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했다. 사실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분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 무엇을 더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 십자가를 지심, 그 이상 무엇을 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인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하지 않는 것은 그에 합당한 나의 삶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 2016년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바라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지칠 것 같아요. 제가 지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결국 성도의 신앙의 성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정의를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그리고 생명으로 내 가슴에 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자녀입니다. 결국은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에서는 이 바울이 결국 우리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히 우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곳 헬리팍스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한 서신이고 가르침이다 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기사를 봤습니다. 뭐 김혜자 씨가 나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한국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복잡합니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많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아프리카를 몇 번 다녀왔잖아요. 아프리카를 가면 한국에서의 생각하고 씨름했던 모든 일들이 그곳에 가면 뭐가 된다고 말했냐면 쓰레기가 된대요. 저는 그 얘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 복잡하고 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하지 않는 것까지 필요하다고 광고에서는 선전하니까 필요한 줄 알고 그것을 또 얻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민하고 없음으로 속상해하고 있는 자를 부러워하고 하면서 그러다가 지치고 또 넘어지고 또 거기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프리카를 딱 가면 쓰레기가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된다는 말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런 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떤 이 한국에서 고민했던 그런 일들로 아프리카에 싸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다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1장부터 보아오는데 바울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타락한 도시에 세워진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그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사역할 때에 가르치고 깨닫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다시 오해하고 실패해서 이와 같은 교회 안에 문제점들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성령 하나님, 성부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결과로 너희가 세상 앞에 세상의 대안으로 생명을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게 우리 지금 계속 가르침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진리가 너희는 종말을 사는 자들이다. 이 땅의 현실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종말을 사는 자들이다. 그 종말을 산다는 게 뭐였습니까? 단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은 정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사람의 그런 생각의 수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아니죠. 그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종말을 산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확정적으로 우리 안에 현실로 믿어지고 다가왔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현실에 매여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해서 그렇게 절망으로 끝나는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삶으로 매일을 통해서 확인하고 증언하고 그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것. 결국 이것이 종말을 사는 공동체, 종말을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정돼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삶의 어떠함에 기반을 두고 오늘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미래에 약속된 승리와 영광과 부활과 구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명예로운 그 삶, 그것이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능력이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실패하며 사는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그거죠. 너희가 누구인지를 도대체 아느냐?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 줄 알고 하찮은 일로 성도 간에 싸워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그마만큼의 지혜도 가진 자가 없이 그 문제를 밖으로 내보내고 밖에 세상의 판단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능력 있고 또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히려 장차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판단할 그들에게 너희의 판단을 맡기느냐? 이 무지한 한심한 자들아.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겁니다. 감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똑같아요. 계속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뒤따르는 말이 너희는 뻔뻔한 사람들이구나. 결국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명예로운 자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의 수치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가져가느냐. 이들이 이제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 한 복판에 푹 이렇게 터인 곳에 한 딱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볼 수 있는 곳에 베마라고 하는 판단 재판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형제가 어떤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같이 법정으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앞에서 그들 앞에서 판단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아마 이들의 어떤 고소 소송의 이유가 재산권 싸움인 것 같아요. 재산권 훔친 뭔가를 불이하게 A라는 형제가 B라는 형제 어떤 B라는 형제가 A라는 형제인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훔치는 사건, 도적질하는 사건. 그것을 이들은 형제들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슈가 되었고 아마 그중에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가 보란듯이 다른 형제를 세상 법정 앞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얼마나 분개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개하는지 우리가 읽었듯이 2절에서 3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어떤 수사적 질문을 던져요.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이것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의 그 결국은 교회가 어떤 곳이며 그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확정된 미래로 소망의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된 영원한 그리고 그것을 훨씬 가치적인 측면에서 초월한 영혼의 가치, 하늘의 가치에 매여 사는 자들이 그 어떤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져가는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 밖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감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가져야 되고 공동체가 그 정체성, 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 의미를 이들이 실패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이 5장에 그와 같은 사건이었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이 6장의 사건입니다. 이건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6장, 5장에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음행을 범한 것이었고 6장에서는 두 사람이에요. 두 형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은 얼마나 한 개인이 각각의 개인들이 공동체의 운명을 뒤흔들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예요. 모일 때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 흩어져서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산다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거룩성을 유지하고 몸부림쳐야 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공동체가 함께 믿는 공유하는 생명의 가치들을 내 삶 가운데서도 훼손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은 이와 같이 전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거룩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 개인의 거룩이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우리 헬리팍스 한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거룩과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실패했습니다. 5장에서는 한 형제의 죄악된 그 신앙 죄악됨으로 인해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바울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두 형제의 행위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 전체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느냐? 너희가 가진 그 가치가 세상이 가진 저 사소한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은데 왜 너희는 스스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의 섬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그들보다 못하다고 너희가 가진 생명의 가치가 저들의 세상의 가치보다 못하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우리가 본문을 한국말로 밋밋하게 읽어낼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바울이 이들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질문하고 야유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행동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강력한 촉구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 죽어가는 도시에 죄악에 매여서 허덕이는 그 도시 안에서 생명으로 굳건히 서라고 하는 그래서 생명을 증언하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비추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을 고린도 가운데 세워두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세상의 가치로 그들이 가진 성도됨의 가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 앞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실 다투는 문제를 따져보세요. 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상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그것을 보상받고자 법적인 문제로 가지고 갑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와 같은 사소한 일. 왜요? 우리가 종말을 사는 공동체라는 아까 전반부에 말씀드렸던 그 영광스러움으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이 조그마한 문제로 다투고 그래서 그 영광스러움을 포기한다? 그 사소한 일이에요. 종말의 그 영광스러움에 비춰보면 서로 간의 재산권의 조금 싸움, 이거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하찮은 거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김혜자 씨의 말처럼 쓰레기나 다름없는 아무런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을 붙들고 성도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눈에는 철저하게 종말을 살아가는 바울의 눈에는 그와 같은 다툼을 보고 사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을 가지고 저 사소한 사람들에게 세상 법정에게 가서 심판을 요청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세상을 장차 심판할 자들인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가치를 왜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느냐라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방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이 공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저 이방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세상 가치로 다투는 모습에 바울은 너무도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참 세상 법에 많이 기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분쟁 싸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어떤 자신들의 문제를 교회 밖으로 가져가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은 성도로서의 그 완벽한 실패다. 그런 실패다. 그래서 그것은 성도의 성도됨을 포기하는 행위다. 최대한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들은 해결해 가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교회들이 막 법정 고소하고 이런 모습은 결국 그 교회는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곤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다 보면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피해 봐버려라.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나가지 말고 차라리 고발하는 순간 너희 스스로 잘못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된다. 소송을 해서 이긴다 한들 잠시 그것을 네가 보상을 받고 회복을 하겠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는 결국에 이른다. 잠시 손해보는 그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종말에 받을 그 구원의 명예로움을 포기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9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하는 것, 불의한 자들, 지금 고린도에 있는 악에 젖어 사는 그와 같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는데 너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자들, 세상에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너희가 행동하는 도다. 그러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상 고린도 안에 대안, 하나님의 대안으로서의 구원의 그 생명의 거룩한 자리로서의 실패를 가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질문하는 것은 도대체 너희가 누구인 줄 알고나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게 답이죠. 결국 너희가 누구인 줄 아느냐. 기억하십니까? 우리 지난 수요설교의 직설문과 명령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여기서 직설문이 나옵니다. 직설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11절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너희의 회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그 불의한 자에 있던 너희를 끌어내어 구원을 주고 그 유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사실, 주었다. 이게 직설문이죠. 사실이고 진술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런 자다.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다. 자, 이게 직설문입니다. 반드시 직설문에 뒤따라오는 것이 명령문이죠. 그 명령문에 함축된 명령문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 받은 자들처럼 거룩한 성도로 살아라. 그와 같은 행동을 포기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함께 동반되는 바울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 받은 너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상의 대안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평행 저울과도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이건 평행 저울과 같아요. 한쪽이 은혜 받았어요. 그 무게가 내려가겠죠. 그 반대편에 그 평행을 맞춰주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삶 속에서의 책임을 다하느냐예요. 이것은 따로 절대 구별해서 볼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책임이 뒤따르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불의하게 어떤 대단히 좀 심각한 문제들을 교회가 그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법정으로 가지고 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컨텍스트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기가, 이 소송 문제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데, 분명한 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대단히 개인주의화가 되어 있어요. 가족 중심에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울타리를 치고 권리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금세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게 법정으로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무수하게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뭐냐면, 내가 지키고자 하는 권리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리가 침해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권리만큼, 지키고 있는 권리만큼 교회 안에서 책임을 다하느냐?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권리만을 이렇게 유지하고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그 권리가 침해당하면 다투는 거죠. 책임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가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대략 한 AD 50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서로 유무상통한 관계를 보였습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죠. 그게 한 AD 한 35년입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한 15년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들이 철저하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들이 쳐놓은 울타리를 다 허물죠. 그것이 상징적인 행위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팔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들의 확고한 선언이고 행동의 결단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라도 가난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를 내가 품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책임에 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은혜 받은 만큼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다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성도의 권리가 있어요.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의롭게 하심으로 그와 같이 종말에 소망과 영광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서로 책임을 동반하라. 그 책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책임이에요. 십자가에서 겸손이고 용서이고 자비이고 긍휼이고 또 품는 겁니다. 품는 거예요. 그들의 성도, 형제,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들의 필요를 내 필요로,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품는 것입니다. 내 권리만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단순한 어떤 어찌 보면 단순한 사건인데 고소고발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또 2016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와 같은 가치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래서 그 안에 올바른 권리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또 올 한 해를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그러한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헬리팍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서로가 다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대안으로서 꼭 성공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영광스러움을 날마다 은혜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로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책임을 다하고 성실히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로 평선된 목장에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올 한 해가 풍성한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계획하는 일들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배에 오르셔서 모든 일들을 주의 뜻대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